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메시지를 시청하셨다면 이 시리즈가 정말 도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은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깊은 삶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그 깊은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적과 깊이가 있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 아픈 피로를 안고 있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문제는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사람들이 제자가 될 여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방법을 그에게서 꾸준히 배웁니다. 하늘 왕국의 생명이 인간 실존의 구석구석까지 침투가 됩니다. 작가가 말했듯이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더 깊고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일지라도 더 많아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보편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삶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을 찾거나 그분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시리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온 고대 길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삶의 경험들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듣는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할 내용은 아름다운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 어떻게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증가합니까? 아름다움은 통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이 넘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러시아의 이교도 왕자 블라디미르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요 종사를 보냈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대표단으로부터 최고의 종교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가 최고라고 느꼈던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때 연도는 약 988년 전이었습니다. 대표단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습관과 의식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분명히 그런 것이 없음이요.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봉사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능가함을 다른 장소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가 정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신학이나 변증론이나 윤리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원에 대한 창세기 설명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얘기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꽃이 만발하고 광활하고 야생의 정원, 거기에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동산에서 서늘한 아침에 그들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들이 동산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으로 빨리 넘어가면 모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는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딘가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정확히 그 내용을 말하면서 쓴 매우 알려진 시편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19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 몇 장 후에 우리는 그가 가장 잘 알려진 시인 시편 23장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우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영원히 회복되는 도다 나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관찰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편 29장 3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론산을 등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 목소리가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랍게 낙타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이것은 폭풍을 관찰하는 다윗입니다. 저는 그가 나무 아래나 동굴에서 기다리며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폭풍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예수님께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창조의 아름다움에 몰입했습니다. 이걸 봐, 아름다움과 자연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여기 프란시스 아시시가 쓴 글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주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영예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축복, 지극히 높으신 당신에게만 그들은 속해 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특히 나의 주 형제 태양을 통해 찬미받으십시오. 누가 하루를 가져오는지 당신은 그를 통해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답고 빛납니다. 그의 모든 영광,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형상을 지니고 계십니다. 주님, 자매님 달과 별들을 통해 찬양받으십시오. 당신이 만드신 하늘에 밝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들. 나의 주님, 바람과 공기, 구름과 폭풍, 그리고 모든 당신의 피조물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날씨. 주여, 물 자매를 통해 찬미받으십시오. 그녀는 매우 유용하고 겸손하며 소중하고 순수합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밤을 불키는 불 형제를 통해 찬미받으십시오.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며 강력하고 강합니다. 우리를 먹이고 다스리며 색색의 꽃과 허브로 다양한 과일을 생산합니다. 나의 주여,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이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십시오. 평안히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극히 높으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내 주여, 생명이 없는 우리의 자매인 육체의 죽음을 통해 참미 받으십시오. 사람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대죄 가운데 죽은 자에게 화가 있으리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복의 사람들, 당신의 가장 거룩한 뜻,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감사하고 큰 겸손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는 창조물을 통해 움직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도 봅니다. 참조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관찰할 때 겸손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웅장함을 볼 때 관점을 얻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경외함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외감은 쉽게 공유할 수 있지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목격하면 경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외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어느 날 그 무신론자의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신론자가 되어도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예수 추종자들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와 연결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분의 가르침은 사실 공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와 같이 여행할 때 자전거를 타고 한 산꼭까지 올라갔을 때 그 아름다운 풍경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무신론자 친구가 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번 주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사에 말하기를 경외심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광대한 무언가의 존재에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박사인 다철 커넌은 기쁨, 사랑, 만족과 마찬가지로 경외감이 우리의 웰빙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진정 효과를 비롯한 엄청난 건강상의 이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방출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외감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의 영향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침묵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영성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질주의는 그것들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찾는 것은 신비로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방어력을 극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놀라운 매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움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자연에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춤, 그림, 노래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우주만큼 광활합니다. 거의 모든 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창조주를 발견하거나 신의 속삭임을 듣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의 삶, 그의 기적, 그분의 자비와 은혜, 그의 우정, 심지어 그의 죽음, 그리고 확실히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모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깊이 사로잡혀 경외하는 믿음은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 각자가 갈망하는 삶을 제공합니다.